다달이 찾아가는 시 동인지, 손안에 펼쳐지는 가장 작고도 아름다운 시 잡지. 손안에 펼쳐지는 가장 작고도 아름다운 시 잡지 월간 역서시. 매달 우표값 정도를 보내주면 시와 그림 그리고 사진이 있는 월간 역서시를 독자들에게 보내드립니다. 1년 구독료는 12,000원입니다. 온라인 엽서시로 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포털 사이트에서 엽서시를 검색해보세요.
물 것도 미란, 물 것도 우한, 레디어 클로티비 팟캐스트.
논픽션 작가 열전.
르포로 따주는 누가 맨 처음 쓰기 시작했을까? 이 물음은 르포 문학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대답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글쓴이 스스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저작물들은 무수히 많죠. 정약용의 한시 애절양은 조선 후기의 백성들이 어느 정도까지 착취당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훌륭한 르포 작품일 수 있습니다. 트로이 전쟁을 실감나게 묘사한 일리아스는 당대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일종의 전쟁 르포라 여겨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르포, 즉 르포르따주는 20세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리고 르포 문학의 시조라 일컬어지는 에곤 에르빈 키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키시는 1885년 체코의 프라하에서 태어났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프라하에서 발간되는 독일어 신문 보헤미안의 기자로 일하면서 혁명적이고 사회 고발적인 글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아쉽게도 또 놀랍게도 르포르따주의 창시자 키시의 작품은 국내에 번역된 작품이 없습니다. 우리 시대의 르포는 키시 르포의 방법론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20세기 초반에는 키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존 리드. 존 리드는 러시아 혁명의 현장을 취재해 1919년 세계를 뒤흔든 열흘을 출간했고, 업튼 싱클레어는 미국의 시카고 식육 공장의 비참한 현실을 다룬 르포 르따주라고 불러도 좋을 소설 정글을 1906년에 발간했습니다. 그러나 키시가 르포의 선구자격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투철한 현장 정신과 더불어 현장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어떤 방향성을 지닌 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석하려는 태도가 키시에게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키시가 1920년대에 발간한 중요한 르포집들, 달리는 리포터, 시대와의 숨가쁜 전쟁, 세계의 모험은 아직 국내에 번역돼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20세기 초반 상업주의에 찌들어가는 언론계의 현실 속에서 사회적 고발과 현장성을 중시하는 르포 형식을 확립한 키시의 책들이 하루빨리 국내 독자들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내 인생의 밑줄 쫙 별표 땡땡.
저는 저기 10년 차 이제 강사고요. 영어 강사고요. 예, 입시학원에서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도 하고요. 그 다음에 번역에도 좀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외신이나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이제 영화 기사들, 영화 쪽에 관심이 많아서 예, 그런 것들 좀 써온 지 한 이제 5년 됐고요. 지금 책을 하나 이제 번역서를 하나 좀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있고, 이 정도면 됐나요? 이름은 최영식이라고 합니다. 고민을 좀 많이 했다가 질문지를 미리 좀 봤어요. 미리 좀 보다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가치관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고정돼 있다기보다는 어떤 계기로 계속 뭐가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인데, 이게 저는 저한테는 이 책이 좀 최근에 한 2, 3년 정도의 저의 생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준 책이라고 이제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노명 선생님 쓰신 이제 혼자 사는 것에 대하여 라는 책을 이제 좀 들고 왔습니다. 책 내용은요, 주로 이제 독신 생활 내지는 뭐 싱글 라이프라고 하는 것에 관한 얘기를 사회학적으로 일단은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 개인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윤리라든가 태도라든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나중에 어떤 지향점, 그 다음에 혼자 사는 것에 관한 어떤 나중에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각적으로 좀 담아낸 책입니다. 제가 좀 책을 읽으면서 되게 좀 와닿으면은 좀 가끔씩 이렇게 책을 밑줄 좀 긋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좀 봤는데 밑줄을 좀 많이 좀 그어놓은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인상적게 좀 본 부분이 어디냐면 이 책 그 6장에 보면은 이제 홀러서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홀러서기 부분에 보면은 몽테뉴 얘기를 잠깐 해요. 예, 그 수상록 쓴 몽테뉴 얘기를 잠깐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몽테뉴는 절대적인 자신만의 공간, 자신만의 질문에만 몰두할 수 있는 거처럼 마련했다. 그리고 그 공간을 괴테의 경향을 받아서 치타렐레라고 불렀다. 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 치타렐레라는 그 얘기들을 좀 오래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자신의 공간, 어떤 자신의 질문에만 몰두할 수 있는 공간, 이것들을 혼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것이 마련되어야 된다, 준비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혼자 사는 사람들, 뭐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지만은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이 뭐랄까 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잡아주는 경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아무래도 혼자 지내게 되면은 본인이 뭔가 이렇게 좀 잡아주는 틀이라는 게 없다면은 사실은 이렇게 방황할 수 있는 경우들이 되게 사실 많죠. 근데 여기서 아무래도 그런 얘기들을 좀 하는데 이제 그걸 이제 치타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나는 그게 뭘까? 그리고 나한테는 그게 있을까? 있으면 그게 언제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좀 그 이후에 생각들이 좀 아무래도 좀 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혼자 사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누군가 같이 있던 그렇지 않던 간에 언제든 간에 사람은 누구나 혼자 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거기에 대비해서 항상 그 방금 아까 말씀드린 그 치타렐레라는 것들은 항상 마음에 염두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좀 그 다음에 이 책을 읽고 나서 좀 생각의 변화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갖게 가지게 됐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 좀 크게 뭐 막연하게 얘기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제 나름대로 이해한 부분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꾸준하게 뭔가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저는 이제 치달레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자기 전에 뭐 한 30분 정도, 혹은 일어나고 나서 30분 정도는 항상 어떤 시간을 가져요. 그게 뭐 어떤 생각의 시간이든 아니면 뭐 정리의 시간이든 아니면 어떤 준비의 시간이든 간에 그 시간을 항상 가져야지 그날 어떤 일과라는 것이 잘 뭐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계속 좀 반복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의 어떤 주변 사건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영향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 좀 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시간들, 예, 근데 아마 각자 아마 그런 시간들이 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그것이 이제 이 책에서는 치타렐레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것이고요. 예. 치타렐레 부분에서 좀 하나 더 말씀 읽어드리면요. 단독인이 되는 가능성은 가족 및 결혼 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영역이 아니라 혼자일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 1인 가구는 인구 통계학적 사실의 문제이지만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은 자신만의 치타렐레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어떤 몸이, 내 몸이라는 것이 혼자라는 것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가짐이 혼자 살 수 있냐 없냐 그 부분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은 사실 이렇게 사회학에서 시작을 했지만은 결말로 가면 사실 되게 실존에 대한 것들을 되게 좀 많이 건드려요.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실존적인 물음에 관해서 많이 좀 던지는 화두들이 되게 많아서 사회학 책이라기보다 나중에는 좀 생각을 좀 곱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화두들을 많이 좀 던져주는 책이라서, 예. 혼자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일단은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뭔가 혼자 뭔가를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혼자 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재미를 붙일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두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혼자 뭐 자전거를 탄다거나 뭐 혼자 뭐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본다거나라는 식의 그래서 그 시간을 내가 즐기고 그 시간을 내가 재밌어하면 그 후로부터는 뭔가 주변에 누군가가 있건 없건에 대해서 내가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사실 없잖아요. 물론 이제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 어떤 사람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으면은 거기에 익숙해져서 누군가 옆에 없는 것에 대해서 되게 허전해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좀 여기에서는 약간 의지도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연습을 좀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 재미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종목도 좀 바꾸죠.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다가 좀 오래 타다가 좀 재미가 없으면 뭐 다른 걸 바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간들을 계속 만드는 게 되게 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혼자 이제 뭐 요새 뭐 혼자 사는 분들 되게 많긴 하지만요. 이제 책 보는 거 자체가 저는 이제 독서 어차피 여기도 지금 독서에 관한 책에 관한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공간이지만은 독서만큼 혼자를 즐길 수 있는 어떤 계기 예 되게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올해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올해는 책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읽어서 그 혼자의 시간을 좀 만끽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6회 정도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다 들었고 박노자 강의도 들었고요. 뭐 조선일보 해부도 들었고 뭐 최근에 뭐 오천하 선생님 얘기도 들었고 많이 들었는데 저는 일단은 팟캐스트를 들으면 되게 집중해서 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냥 그것만 계속 들어서 되게 빠져들어서 이제 듣게 됐는데, 뭐 간간이 이제 패널 분, 사회자 진행자 분께서 이제 맥을 끊는 멘트를 하셔서, 맥이 약간 끊어지는 경우 있지만은, 이제 전반적으로는 되게 유익하고요. 재미있고요. 그러니까 책을 이제 좀 선정을 할 때 있어서, 팟캐스트에서 이제 선정되는,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팟캐스트에서 뭔가 이제 주제로 선정되는 책들을 이제 궁금해서 자주 이제 보게 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런 독자들이 생각보다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신간 뭐 아니면 좀 유명한 책들보다도 좀 숨어 있는 책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서 얘기를 해서 좀 흥미를 좀 보는 그런 계기가 되면 아무래도 팟캐스트도 재밌을 거고 아무래도 요새 뭐 출판 시장도 많이 힘들다는데 거기도 뭔가 일조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화이팅입니다.
물고도미란 물고도
나가는 질문 몇 가지 더 얘기를 나누고 또 그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책에 보면 되게 인상적인 구절이 있는데 이야기된 고통은 고통이 아니다. 뭐 이런 되게 멋진 표현이 있어요. 이야기란 게 뭘까? 그리고 이제 뭔가 내가 갖고 있는 아픔을 표현한다는 건 또 뭘까?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게 하는데 현진 씨는 편지를 끊임없이 선생님께 보내면서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쭉 좀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다 쓴 소감이 좀 어떻습니까?
제가 작년 한 해 동안은 거의 칩거를 해가지고 자원봉사 활동만 하고 선생님한테 편지만 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외부 활동을 시작했더니 다시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2탄을 써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긴 하는데 일단 선생님하고 글을 쓰면서 되게 뭐랄까 이 사람이 진심이 있고 정성이 있고 이런 거는 우리 다 느껴지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사는 사회가 서로 참 본전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만큼 투자했으면은 나도 남한테 이만큼 뽑아 먹을 게 있어야 되고 그걸 보통 뭐 자기 개발, 투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죠. 내가 투자한 만큼 나한테 이 정도는 돌아와야 되지 않나. 심지어 친구끼리도 그런 걸 많이 하는데 그런 거에 젖어 있지 않은 선생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거는 공유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의 만류를 무릅쓰고 책으로도 내게 됐고요. 그 여러분들도 책을 보시면 아마 그런 진심이나 정성 같은 거를 아마 느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만을 위한 얘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수신자가 저뿐만이 아니라 저랑 똑같은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모두가 먹힐 수 있는 제 고민 그냥 너무나 보편적인 거고 하지만 선생님의 대답들은 그 모든 거에 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힘들거나 하면은 내가 저는 보통 제가 낸 책을 다시는 안 봐요. 내가 도대체 왜 이랬을까 이러면서. 근데 아 이거는 내가 다시 돌아볼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의 병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스로 선생님이 이렇게 좋은 글을 써주시고 제가 이제 세상에 이거를 좀 이런 말씀 좀 하시도록 정말 억지로 등 떠밀어 갖고 쥐어 짜낸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뭐 쓴 게 잘 썼다 못 썼다 이런 생각 전혀 안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학문에서 끝내지 않고 세상에 어떤 지혜를 주시는 걸로 끌어낸 거를 되게 기뻐한다고 얘기하시면 선생님 펄쩍 뛰면서 내 말에 지혜가나 이런 말 절대로 붙이지 말라고만 그러시는데 선생님 말씀을 끌어낸 거 자체가 되게 자랑스럽습니다.
이야기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세상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부정의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훌륭한 사회도 정의의 그늘이라는 논문을 하나 쓴 일이 있는데 기조연설을 하나 한 일이 있는데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는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앞으로도 오랫동안 없을 겁니다. 어떤 정의를 실행해도 그 정의 때문에 희생을 당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마련이에요. 억울한 사람들이 있는 게. 그래서 그 책에 그런 얘기를 썼어요. 그 이야기야말로 정의의 데코룸이라고 정의의 치장이라고 세상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부정의해요. 그리고 어떤 정치는 일종의 폭정이에요. 폭정이 아닌 정치는 본 일이 없어요. 역사상에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거를 어느 정도로 좋게 만드는가 하는 게 그게 문제일 뿐이지. 거기에 얘기가 꼭 있어야 해요. 이야기가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실현된다고 생각하는 정의의 그늘 밑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게 풀어져야 해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없는 사회가 제일 부정의한 사회예요. 자기 얘기를 뭐 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그래서 얘기라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굉장히 당한 고통을 얘기할 수만 있다면은 벌써 치유의 길로 돌아섰다고 생각해요. 얘기를 못하게 하는 게 그게 제일 문제지. 그 이번에요 창비에서 그걸 냈더라고요. 조그만 책자를 뭘 냈냐 하면요 금요일엔 돌아오렴 그러는 책을 냈는데 네. 아주 잘했어요. 그렇게 나는 거기 굉장히 아들 그러고 얘기하는 적에 있는데 보면서 정말 그저 눈물을 흘렸어요.
그 세월호 인터뷰집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
이야기라는 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주는 게 이런 분이 해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글을 주고 받으면서 세 살에 도달했네. 나 이제 다 나았어. 뭐 이렇다기보다는 되게 이성적 비관 이런 태도를 좀 배운 것 같아요. 이게 희망이 별로 안 되는 얘기인데 선생님이 왜 사랑이란 게 이렇게 썩고 악취가 납니까? 그런 얘기를 드렸더니 선생님이 그거는 너가 헐리우드적인 환상에 사로잡힌 거라고. 약간 그런 것 같더라고요. 헐리우드식 드라마나 어떤 한류 드라마 같은 환상에 사로잡힌 거 아닌가. 그래서 저의 어떤 기조를 야 뭔가 잘 될 거야 아싸 아싸 이런 게 저한테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야, 세상은 원래 그런 거에다가 저를 좀 맞출 어떤 마음의 각오 그런 거를 다지게 된 것 같아요.
그 선생님께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좀 하시려던 말씀이 있으시면 먼저 하셔도 돼요.
현진 글을 읽고 제일 감동을 한 게 맨 마지막 편지에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그러고 그렇게 어휘 그 구산 능력이 좋아요. 아마 그
원래 있는 겁니다. 네.
아니요, 그걸 쓸 수 있는 게 중요하죠. 원래 없는 말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마 그거죠. 그 가제 다친 후 거기 나온 거죠. 일본 애니메이션 마지막에 있는 건데 그걸 거기다 썼어요. 마지막 그거 읽으면서 저도 좀 감동이 됐어요. 별로 감동을 잘 안 하는데 그 말은 아주 감동적이더라고요.
이번 책이 멋스러운 노년의 신사가 돈도 백도 없는 속상한 청춘에게 건네는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최근에 작년부터 한국 사회에서 어른들이 이제 불려 나오고 있습니다. 어른들께 어떤 조언, 격려 이런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우리 어떤 마음들이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앞으로 나오신 어른들께서 그런 우리의 마음에 감흥하는 말씀들을 들려주셔서 큰 호응을 얻기도 했죠. 뭐 대표적으로 그 효암학원 이사장이신 최현국 선생님이란 분의 인터뷰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뭐 이 책이 그런 맥락에서 뭐 연결되는 지점 연결되어서 기획된 건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선생님께서도 이 사회 어른으로서 그런 목소리를 전해주신 맥락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최근에 이렇게 자꾸 어떤 어른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한국 사회의 어떤 분위기랄까요? 이런 맥락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주로 이제 아까 김현주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이 책의 수신자들이 청년들, 청춘들일 텐데 청년과 청춘이 아닌 선생님 동세대 어른들께도 좀 한 말씀 전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어른이라는 건 안 믿어요. 이 세상에 어른이 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은요, 어떻게 하다가 관계, 정계에 몸을 담아가지고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역사에 남을 만한 인물들을 가끔 만나고 가까이서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한 일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사람도 진짜 어른이라고 생각해 본 일은 없어요. 그 어른하고 애하고 구별이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거기 어디 그런 얘기 썼나? 빅토리아 조 때 어린애라는 걸 일종의 질병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라면서 이 질병을 극복하는 걸로.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진정으로 어른이 된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른하고 애하고 구별을 한다는 게 우선 좀 말이 안 되고, 말하자면 저희 세대 정도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꼭 있는데, 유시민 씨가 책을 하나 썼더라고요. 자기 그 개인적인 한국 근대사, 자기가 본 한국 근대사 그런 식으로 썼는데 그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나이 많은 기성세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투표를 해서 대통령이 되게 한 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딱 좋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알아달라, 자기 세대들을 알아달라 하는 그거였다고. 왜 그런 해석이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책은 뭐 재미있게 읽었지만 일독을 권하기는 좀 어려운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별로 그 책을 그렇게 함부로 써도 되나 내 생각하고는 좀 달라요. 나는 이번 책은 좀 함부로 썼지만은 책이라는 건 굉장히 엄중하게 써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기성세대가 자기네들 알아달라 하는 생각을 버리고 세대 간에 간격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그래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 나이 어린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자기네들이 리칭 아웃 하려고 해야 하지 않나 그 말 전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그 책을 내는 걸 굉장히 좀 망설이셨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책을 출간하고 또 지금 많은 독자들이 찾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또 토크를 통해서 젊은 청년들도 좀 만나고 어떻게 책을 잘 내신 것 같습니까?
우리 김현진 씨가 좋아하니까 김현진 씨가 즐거워하니까 그 정도 그저 보람은 있지 않았나.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저 본대니까 그래도 그렇게 뭐 후회할 일은 아니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진 씨 지난번에 소설 한 편 좀 쓰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 지금 완성이 됐나요?
아니요. 한 400매 썼습니다.
예. 제목이 뭔가요?
예. 제목이 병맛 로맨스예요.
예, 예. 그 아마 저기 출간을 하게 되면 처음 출간하는 소설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어떤 스토리로 준비하고 계시나요?
로맨스인데 병맛이에요. 왜 좀 여자들 보면 이렇게 좀 예쁘게 연애 잘하고 막 이렇게 좀 평범하게 사랑받고 그런 애들도 있는데 하는 집마다 병맛이 있다는 애들 있잖아요. 선생님한테도 책에서 병맛이라고 병맛이 뭔지 설명해드렸는데 어째 왜 하는 집마다 병맛이 되지? 그런 거에 대한 로맨스를 한번 30대 중반이 되기 전에 30대 초반에 한번 써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아무도 원하지 않으면 안 쓰려고 했는데 출판사에서 하자고 해가지고 네, 하게 됐는데 올해는 좀 예, 소설을 써서 그런 말만 안 듣길 바랄 뿐이에요. 얘는 에세이가 낫다 뭐 이런 거.
가제 병맛 로맨스 기대해 주시고요. 교수님께서는 전에 낙동강이라는 동화를 쓰셨잖아요. 혹시 그 이후로 좀 구상하고 있는 동화 작품이 있으신지.
지금은 다른 논문을 하나
장성택 평전
예 논문을 하나 그 미국에서 저걸 받았어요. 주문을 하나 받았어요. 그 이스테이션 리더십이라는 논문을 하나 아마 그 때문에 올 상반기 고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장성택의 전기를 쓰고 있는데 그것도 자료가 참 적어서 어려워요. 그래도 사람을 이렇게 재구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강민철도 그렇게 다시 구성을 했죠. 그러면 취미가 이 세상에서 없어진 사람을 살려놓는 책으로 살려놓는 취미예요. 그 낙동강의 도사도 사라진 그 신선이 되려다가 실패한 사람 이야기를 썼는데 나는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무도 안 사보더라고.
저도 없어질 뻔했는데 선생님이 네. 없어질 뻔했는데 잘 살려놓으셨죠.
예, 네, 뭐 준비한 질문이 대체로 소화가 되었는데 저는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책을 읽은 감상이기도 한데요. 뭐 김경 씨도 그렇게 표현하셨고 김현진 선생님도 그렇게 표현하셨지만 이제 우리가 되게 많이 이렇게 내 마음속에 이미 쳐놓은 감옥들 있잖아요. 내 편, 네 편 또는 이것은 이미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이런 감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너무나 많죠. 그리고 이 책에서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아마 과거에는 그런 감옥들이 지금처럼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여러 겹으로 너무 어렵게 이렇게 돼 있지 않았을 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공감하지 못할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럼에도 그 이 책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런 감옥을 다 해결해주지 못하지만 한두 개쯤 열어볼 방법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느낌으로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책 읽어주시고 또 느끼신 감상들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 그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책을 읽으신 분도 있고 읽고 오신 분도 있고 또 읽던 도중에 읽고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아직 이제 읽지 못한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오늘의 북토크가 이 책을 읽는 또 하나의 방식이 되고 또 이 책으로 건너가는 하나의 좀 다리가 되는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도 좋은 말씀 들려주신 선생님과 그리고 김현진 작가님 그리고 오늘 처음 만나서 함께 좀 진행을 좀 해주신 알라딘 MD 그 박태근 MD님 세 분께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약간 어색한 시간으로 돌아가서 처음 저희 그 불꽃의 의미라는 라디오 방송이 이렇게 약간 좀 낭독 분위기로 시작을 해서 낭독 분위기로 끝나요. 예. 한번 들어보시면 실제 방송으로 들으면 그렇게 어색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에필로그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를 이해하고 내 삶을 응원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사소할지언정 참 따뜻한 구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마도 이 구원은 사랑이라고 불러도 뜻이 통하겠지요. 내 존재 이유가 가장 또렷해지는 건 사랑할 때라는 걸 생각하면 말이에요. 구원을 경험한 상처투성이 영혼은 아마 언제라도 자기가 받았던 것과 같은 편지를 쓰게 되겠죠. 그 언젠가를 떠올려 보면 이 32통의 편지는 결코 사소하지 않은 구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알마와 함께한 불꽃의 의미라는 라디오 북토크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소중한 이야기 들려주신 라종일 김현진님께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신 청취자분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 꺼도 흥미란 불 꺼도 우아한 라디오 팟캐스트. 그러면 저희가 질의응답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오늘 나눈 얘기 중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이 좀 있었는데 아 이건 좀 미진하다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듣고 싶다거나 이렇게 책을 읽고 오신 분들 중에 또 책의 내용에서 더 좀 듣고 싶은 얘기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은 두 분 선생님에 대한 매우 사적인 질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좀 궁금하신 뭐 하실 얘기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승희라고 하고요. 자유롭게 진짜 생기 있는 삶을 살고 싶어서 자유롭게 어떤 다른 삶의 방식이 있을까 하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고민하면서 살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이 세상이 좀 제대로 된 원리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제 삶도 그렇고 앞으로 있을 아이들도 행복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까 세상에 대한 비관과 낙관을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역시 사랑의 힘을 믿고 생명의 힘을 믿어서 세상이 정말로 잘 될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지금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네. 어떻게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녹음. 네.
똑같죠. 잘 되기는 커녕 선생님 죄송합니다. 네. 참. 그래서 제가 아까 희망적 비관, 이성적 비관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되게 옛날에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불행의 생활화라고. 그러니까 뭐 안 좋은 일이 있는 거를 생활화 하다 보면 괜찮아. 뭐 그건 제가 이제 한 24살, 5살 이럴 때 썼던 건데 지금 근데 제가 이제 우울증이 있는 이유는 뭐 안 좋은 일이 많았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의학적으로 세로토닌 과부족 현상 때문에 그러니까 팔자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걸 어떻게 이길 수 있었던 힘이 그런 깡인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뭐 이 책을 쓰게 된 거 뭐 실직 뭐 이별 뭐 죽음 뭐 이렇게만 대강 써놨는데 정말 정말 족같은 일들이 많았어요. 한 2년 동안. 선생님 죄송합니다. 네. 진짜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정말 나 말고도 이런 거 겪는 사람이 있나? 막 없을 것 같은데 거의 그 끝에 끝까지 갈 정도로 좀 되게 끔찍했어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든 살게 돼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선생님하고 카톡 주고받으면서 뭐 이제 술 이빨 마시고 저는 오늘 저녁에 죽을 예정입니다 이러면 막 죽지 말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없다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세요. 하다못해 웃겨라도 드릴 테니까. 제가 맨날 그렇게 글 쓸 때 항상 약간 남을 웃기려고 애를 많이 쓰거든요. 왜 웃기려고 애를 쓰냐면 보통의 슬픔들은 다 찌질하잖아요. 또 근데 찌질한 건 또 되게 웃기고 근데 웃긴 거는 슬픔하고 되게 닿아있고 그래서 결국에 아자아자 파이팅 이러는 사람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너 왜 그렇게 사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하고는 자기를 좀 많이 피해야 돼요. 그 좀 뭐랄까 거리를 많이 두고 상종을 좀 하지 말고 자기를 많이 보호하는 쪽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방 빼고 천안으로 이사 간 게 저를 그런 환경에 안 놔두려고 너 왜 그렇게 사니? 그런 사람들하고 웬만하면 안 만나고 뭐 제가 SNS 같은 거 안 하는 것도 굉장히 그런 욕망들이 볼볼 끓잖아요. 그런데 보면 뭐 타임라인 같은 데도 사실은 우리가 다 다른 얘기하는 것처럼 다 똑같은 얘기하잖아요. 나 뭐 어디 가서 뭐 먹었다? 멋있지 않아? 괜찮지? 너 입백 있니? 야 내 남자친구 뭔데? 뭐 다 그런 얘기밖에 없잖아요. 그런 얘기에서 자기를 굉장히 의식적으로 보호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되게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죽은 지 한 200년 되는 작가들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좀 좋은 환경에 두려고 지금 사라질 것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리너스다이제스트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친구가 신형 냉장고를 산 거예요. 근데 괜찮다고 200년 지나면 우리는 다 똑같아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쿨해질 수 있어요. 200년 지나면 지금 뭐 아반떼나 BMW 750i나 후세들이 보면은 고철 아니야?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감정이 좀 느껴져가지고 저도 막 울 것 같은데 자기를 의식적으로 꼭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이메일 주소 꼭 받아가세요. 네.
김현진 작가가 다 얘기했어. 별로 할 얘기가 없는데.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저 이문열 작가의 변경이라는 책이 있죠. 재미있는 뭐 재미있는 통속 그 소설인데 변경의 뜻이 좀 저기 그보다 훨씬 내면적인 게 돼야 하지 않나. 그리고 그러니까 경제력이나 정치력이나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변경이 되는 게보다 마음속에서 변경이 되잖아요. 근데 그 역할 그거 거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게 헐리우드라고 생각해요. 헐리우드가 헐리우드로 대표되는 헐리우드 영화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게 그 우리나라 젊은이고 늙은이고 뭐 할 거 없이 영향이 엄청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 꼭 데이트를 해야 하고 결혼을 하려면 열렬하게 사랑을 해야 하고 그래서 그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데이트를 안 하면 어떤가 그러고 그 데이트를 안 하면 안 되나 그러고 데이트의 방식도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하잖아요. 소비 위주로 그런 데이트를 해야 하고 그러고 사실은 결혼이라는 제도 같은 거는 헐리우드가 있기 훨씬 전에 몇천 년 전부터 있었거든요. 그 열렬하게 사랑 안 하고도 결혼할 수 있어요. 그리고 김현진 씨는 아마 천만의 말씀 그럴 텐데 결혼이라는 건 나는 그렇게 열렬한 사랑을 가지고 결혼을 한다면 그 결혼이 오래 갈 것 같아요. 오래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이기죠? 어떻게 매일매일 생활하고 그렇게 엄청난 사랑 그 정렬하고를 결부시킬 수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결혼이라는 건 나는 일종의 파트너십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니 남녀가 서로 좋아한다는 거 이거는 당연한 자연스러운 그런 일인데 그거를 꼭 그 헐리우드식으로 그렇게 해결을 해야 하나? 난 그게 참 잘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우리가 어느 사이에 사실은 좌우를 막론하고 상당히 마음속으로 변경이에요. 이걸 어떻게 나는 변경의 지위를 우리가 중심이 되자는 얘기는 아니고 변경의 그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나 하는 게 나는 참 앞으로 숙제라고 생각해요. 저도 확실한 정답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그 현진 씨에게 메일로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다음 분. 예,
저도 약간 비슷할 수도 있는데 방금 울었던 친구 친언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춘천에서 오늘 왔어요.
그리고 멀리서 오셨네요.
네, 저희도 이런 카페처럼 인문학 카페를 춘천에서 운영하면서 좀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재작년에 오픈을 한 다음에 1년 동안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아무래도 프랜차이즈도 많고 자본에 비해서 그런 카페를 운영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아까 세상이 나아지는 그런 낙관적인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생존의 부분에서는 분명히 어떤 여성의 인권이나 이런 것들이 신장했다고는 볼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어떤 의미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는 그게 과연 정말로 나아지고 있나라는 의문이 많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그만큼 자살률도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실 되게 고민이 많이 됐었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저는 김현준 작가님이 죽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도 하셨다고 했지만 그 말들이 저희도 역시 너무 저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도 있고 주변에서도 그런 거를 많이 보는데 작가님이 되게 선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고 뭔가 지금도 1년 동안 이렇게 이거 쓰시면서 집에서 거의 생활하셨다고 했는데 저 역시도 지금 카페를 한 달 정도 닫고서는 집에서만 거의 생활하면서 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조언? 그냥 어떤 말씀을 듣고 싶어가지고 네 이렇게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작가가 대답하세요.
네. 제일 인기 있는데. 또 질투하시기네. 그 집에 짱 박혀 있으면서 도서전까지를 하기 전에 되게 싼 가격으로 문학전집을 샀어요. 좀 몇십 권 되는 걸로. 그러고 나서 집에서 그거를 독파하다 보니까 안 낯가르니나 그냥 안 낯가르니나 아니네 막 이러면서 야 톨스토이 그냥 톨스토이 아니네 막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되게 뭐랄까 그런 고전들이 왜 좋은지 생각해봤더니 나 자신의 문제 같은 게 굉장히 하찮게 느껴진다 해야 될까요? 되게 세상을 크게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역시 사람한테 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 보통 여행이 견문을 많이 넓혀준다는 등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 해외여행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여행 많이 가보고 시야가 요만한 인간 정말 많이 봤어요. 그것보다 오히려 책 많이 보고 이렇게 사람이 좀 사려가 깊어진다거나 그런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를 안 죽고 살아있게 잡아준 것들을 보자면 역시 죽은 지 오래된 작가들이 결국 많이 노력해주지 않았나. 근데 그런 비관은 또 해요. 세상은 점점 좋아지겠죠. 세상은 점점 좋아지지만 그건 나랑 상관없을 일일 수도 있어요. 뭐 우조교는 어떻게 뭐 이겼을지 모르겠지만 뭐 김조교, 이조교, 박조교는 그러다가 이제 천불 나가지고 뭐 죽었을 수도 있고 나는 그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일 수 있죠. 얼마든지 세상이 좋아지건 말건 그 밑에서 그냥 치여서 살아가는 소시민일 수 있는데 그래도 맨날 하는 생각이 그 오스카 와일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모두는 다 시궁창에 누워있지만 우리 중에 몇몇은 별을 바라본다. 이 얘기랑 제가 자주 생각하는 게 그 고래가 그랬어 발행인 김규황 씨랑 이번에 또 인터뷰집을 내는데요. 그분이 맨날 듣는 얘기가 그거래요. 맨날 이제 바보 취급 당하면서 이제 그 오빠는 50이 넘었으니까 바보 취급 당하면서 야 규황아 현실은 어쩔 수 없잖아. 야 현실을 봐봐. 현실은 어쩔 수 없잖아. 그런 얘기를 맨날 듣는데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현실이 어쩔 수 없다고 이상까지 버리면 그게 인간이냐. 그 두 가지가 되게 맞는 얘기 같은데 우리가 이제 이러다가 제가 이런 다음에 뭐 내년에 자살할 수도 있고 소설 잘 안 돼서 망할 수도 있고 뭐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뭐 카페 잘 안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그렇다고 시궁창에 얼굴까지 박고 누우면 그때가 그 진짜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찾더라도 계속 별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인간이고 별을 바라봐야 되는 게 인간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카페 힘내시길 바래요.
예, 예, 좋죠.
아, 네. 아, 저는 교수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네, 책 잘 읽었고요. 네, 교수님이 아이가 정말 사랑스럽고 아이가 혁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김현진 저자도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았고 또 교수님께서도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으셨다고 하고 저도 아버지가 온화하신 분이지만 마음의 거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교수님은 어떤 아버지가 되고 싶으셨고 또 지금 자녀분들이랑 사이는 좋으신지 이게 궁금합니다.
제가 칠순잔치 가봤거든요. 아드님이 사회를 봐요. 막 애정에 넘쳐서.
아이고 모르겠어요. 어려운 질문인데 좀 쉬운 질문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그 아버님은 저하고 조금 다르셨어요. 그래서 그 저기 저를 보고 너무 말이 많고 너무 잘 웃는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한 번 그런 일도 있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웃고 살겠다고 웃고 살고 이순신 장군께서는 그렇게 웃음이 없으셨대요. 말도 적고 제가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됐으면 하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전혀 그런 적이 없고 그랬는데 아버님이 아마 저를 별로 안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아버지가 되면 좋겠는가? 정답이 있겠습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이 워낙 어려워요. 전에 그 우리나라 동화를 우리나라 설화 같은 거를 동화로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리태자 얘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주몽이 달아나면서 그 유리태자한테 수수께끼를 남기고 가죠. 그 유리는 그 수수께끼를 푸느라고 굉장히 애를 썼다가 결국은 자기 집에 해답이 있는 거를 발견을 하죠. 그 얘기를 이런 식으로 해석했었어요. 원래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사이에 의사소통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몽이 그냥 어디다 뭐를 맡겨놓고 왔으니까 찾아와라 하면 될 일을 왜 그렇게 어려운 수수께끼를 남겼나 그러는 게 아버지하고 아들의 의사소통이라는 게 수수께끼 같아요. 늘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들어야 하나 그러고 그러니까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그 형제 간의 관계도 굉장히 갈등의 관계고 그 첫 번째 살인이라는 건 형제 간에 일어났잖아요. 인류 역사상에 또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도 굉장히 어려운 관계죠. 우리가 친한 사람 관계는 쉽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친하지 않은 사람 관계보다 어려워요. 친한 사람 관계를 매니지하기가. 정답을 못 드려서 미안합니다. 뭐 쉬운 답은 있어요. 서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는데 바로 그 이해가 어려우니까.
예, 그럼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고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죠.
제 아드님한테 살짝 물어보긴 했어요. 할아버지도 완전 대단하고 아버지도 완전 대단한데 부담 안스럽냐고. 네, 안 부담스러우면 뻥이죠. 그러시더라고요. 저 같으면 진짜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 고맙네.
선생님 아버님도 이상해. 아들이 서울대 정치학과를 갔는데 어떻게 마음에 안 들어 할 수가 있어요. 현수막을 걸어줘야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어른들이 많이 호출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어른들에서 좀 좁혀서 아버지들이 굉장히 호출이 많이 되고 있다. 요즘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앞에서 이제 질문하신 분들이 이제 좀 우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저도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나서 좀 우울해진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이명박 정부 때는 이명박 씨라는 사람으로 대변된 어떤 아버지성이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는 또 문재인 씨 아 우리 아버지는 너네 아버지보다 더 낫다 이런 식으로 또 그렇게 하고 또 멘토라고 불리는 분들도 이제 각계 각층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과거와 미래가 만날 때 저는 이제 미래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결핍이 좀 더 적은 세대고 어떤 그런 폭력을 덜 경험한 세대니까 수준 이렇게 기대가 더 높을 수 있잖아요. 삶에 대한 기대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린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고 먼저 청사진에 제시하는 그런 관계로 과거를 만나기보다는 이렇게 좀 우리는 생각이 좀 모르겠습니다. 진짜 어떻게 가야 될지 그러고 이제 과거한테 가서 가르쳐 주세요라는 식으로 이제 만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책이 제가 관심이 있었던 거는 김현진 작가님에 대해서 이분은 어떻게 만나실까 그리고 이렇게 그런 이제 이게 흔한 멘토 그런 책은 아닐 텐데 그러면은 그런 차이점은 무엇일까 이런 게 관심이 있어 사실 오늘 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질문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제가 주소가 없어서 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그 멘토 책 되게 많죠.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옛날에 해민스님 인터뷰했을 때 울었어요. 막 이러면서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까먹었어요. 뭔 얘기하다 내가 울었는지. 뭐 해민스님 좋은 분인데 네. 아 그래요. 선생님 좀 이제 이거 그저그런 멘토 책 아니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멘토들 책도 제가 열심히 봤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위로를 받고 싶으니까. 근데 되게 뭐랄까 성시경 발라드 같은 느낌이죠. 성시경을 특별히 욕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뭐 잠깐 뽕 맞은 듯이 기분은 좋아요. 야 뭐 잘 될 거야. 뭐 넌 뭐 너 안에 뭐든지 잠재된 그런 게 있단다. 뭐 한마디로 이게 음악 칼럼니스트 김 작가님 말을 빌리면 쌀로 밥 짓는 소리라고 하거든요. 좀 그런 얘기들인데 선생님 되게 차가워요. 사람이 보이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없는 말 절대 안 해줘요. 그러니까 없는 말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때가 있잖아요. 없는 말 절대 안 해주고 막 선생님 이제 옛날 이러지만 그 2001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미국 대사관 파티에 데리고 가셔갖고 이 사람이 차기 한국 대통령이다 뭐 이러셨대요. 그래가지고 야 선생님 그런 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면은 정치학이 원래 그런 거 하는 학문이라고 막 이런 그 원래 그런 거 하는 학문 되게 차갑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함부로 좋은 얘기 안 해주시는 게 되게 좋았고 아마 누가 물어보더라도 함부로 좋은 얘기 그냥 안 해주실 거예요. 그냥 살다 보면 잘 될 거야 뭐 그런 얘기도 절대 안 해주실 것 같고, 제가 이제 앞에 분 질문하신 거를 리영애 선생님 돌아가시기 전에 여쭤본 적이 있어요. 이 세상이 점점 나빠지는 것만 같고 되게 안 좋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원래 역사는 나선형을 그리면서 발전한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선생님한테 했더니 그 양반 어떻게 순진할 수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에 이제 나아질 거다라는 얘기는 접근 방식이 좀 달랐는데, 결국 선생님이 저한테 알려주셨던 거는, 야, 세상이 차가워. 그 온도를 네가 똑바로 알아야 돼.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따뜻할 것처럼 기대를 하고, 어떤 할리우드식 엔딩을 기대를 하고, 나한테 해피엔딩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며칠 전에 읽은 어떤 신앙서적에 그런 게 있어요. 그 아내가 반신불수가 된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야, 네 아내는 낫지 않을 거야. 그래도 나를 바라봐라. 그 하나님 굉장히 잔인하죠. 근데 그 하나님이란 말을 희망으로 바꿔본다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해요. 저는 맨날 너 나아지지 않을 거야. 제가 맨날 농담으로, 아, 나는 진짜 20년째 사춘기라고 언제 나아지냐고. 근데 너 나아지지 않을 거야. 그래도 별을 바라봐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랑, 아, 나 왜 이렇게 사는 게 그지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랑의 태도는 굉장히 다른 것 같고요. 그런 생활 태도를 확립하는데 라 선생님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게 이제 라 선생님이 저한테 주신 의미이자 이 책을 나누고 싶었던 의미이기도 하죠. 무조건 잘 될 거야, 여러분 같이 힘냅시다, 이게 아니라 여기가 차가운데 우리 같이 손잡고 힘내자, 손잡으면 좀 나아져,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싶었고 지금도 드리고 싶어요. 언젠가는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제가 도움이 되고 싶고, 네, 같이 손잡고 힘냈으면 좋겠어요.
박성현 기자 오셨는데 뭐 한 말씀 안 하세요?
저 그 우연한 기회에 교수님하고 그때 식사하다가 이 책 그 금방 나왔다고, 그래서 말씀 듣고 저는 뭐 회사 가니까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좀 보다가, 사실은 여기 오겠다 해서 온 것도 있지만, 저 읽으면서 그 앞부분을 좀 봐서 참 여러 가지 감명 깊게 읽었는데, 다시 봐야겠다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책을 좀 빨리 읽고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앞부분을 봐야겠다 했는데, 그 당시 느꼈던 거는, 저희들 처음 하더라도 지금 원래 50인데요. 50인데, 그 여러분들 참 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이 든 저 같은 사람도 인생이 있어가지고 혼돈과 방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른들도 그런 자기 세계에 대해서 투쟁이 있고 자기의 어떤 방향 설정을 못해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 책을 보면서, 아, 그 제 또래들도 힘들었을 때 이야기를 한번 보면 좋겠다, 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좀 인상이, 또 하나는 교수님이 그 두 분이 같이 했던 것을 아까 말씀도 했겠지만, 사적인 영역에서 존재했던 것을 공적인 영역, 공개적인 자리로 이렇게 오픈했다는 게, 그 70년 이상을 사시면서 그 이야기했던 그런 내 경험들이 다 녹아져 있는데, 그게 또 많은 사람들한테 그 제공을 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고, 오늘 와서 저 작가님 보니까, 아, 정말 말씀을 그 참 조리 있게 잘 하시는구나. 그런데 왜 그렇게 그 극한까지 고민을 했을까? 저 잘 모르겠지만, 참 이 자리에서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힐링해주고 또 답을 주시는 모습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하나 저 오늘 좀 그 질문을 드린다면, 교수님께서는 분명히 그걸 안 하려고 했잖아요, 출판을.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인터뷰 합시다 하면 절대 안 한다 그래요. 감은 있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건데 문을 안 열어주는데, 김현진 작가께서는 어떻게 마지막 무슨 말로 그거를 열었는가, 그 킬링 뭐야 키워드가 뭐였는가, 이게 참 궁금하고요. 그래도 교수님께는 그 작가께서 그 그런 말씀하셨죠. 참 어느 대학, 이렇게 전 세계 대학을 다 다니시면서 강의를 할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이 뭐냐고 물었을 때, 비결이 아니고 매일 그 메일을 열 통씩 쓴다. 그걸 영어로 쓰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영어는 통달하셨겠지만, 네, 열 통씩 쓰는 건 가능한데, 제가 써봐서 아는데요, 쓸 때마다 보통은 거절을 할 것이다, 내지 답이 안 올 것이라는 그런 어떤 예상을 좀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간절한 호소력 있는 그 메일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내가 나를 이거 너무나 좀 가볍게 위선적으로 메일을 보낸 게 아닌가. 불가능한 거 알면서도 노크를 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떨 때 보면 좀 부끄럽다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 직업적인 특성인데 교수님은 그 자리를 얻기 위해 가지고 매일 한 10통씩 내지 또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그런 많은 메일을 보내셨는데 그때 어떤 심정으로 보내셨을까? 그것도 한번 좀 듣고 싶었습니다.
예, 편지 전문가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그 마지막으로 선생님을 쓰러뜨린 거는 미인계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러시는 차마 못하겠고 네. 일단 막 그런 설득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선생님 이게 저 하나 살자고 하는 짓이 아니다 이러면서 네. 애들이 얼마나 책에 사기 많이 당하는지 아냐 이러면서 무슨 뭐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둥 뭐 1000번을 흔들리면 뭐가 된다는 둥 이런 책 때문에 애들이 참고서 살 돈 갖다 이런 거 사보고 사기 당하고 뭐 정말 그런가 보다 이러면서 얼마나 많이 속는 줄 아냐 이런 책은 정말 세상을 위해서 필요하다 나랑 나 혼자 좋자고 이러는 게 아니다 정말 저 혼자 좋자고 이러면 전 진짜 나쁜 X다 이러면서 선생님이 아 그런 멘토 이런 말도 잘 모르시더라 그런 열풍이 있어요 막 이러면서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애들이 무슨 쌈짓돈 모아갖고 책 사고 무슨 토크 콘서트 같은 거 가가지고 사기 엄청 당하고 집에 오고 그러는지 아냐고 선생님 같은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 내가 무슨 뭐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선생님이 뭐 내가 무슨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세상에 얼마나 많이 삼류가 판을 치는지 아냐고 그 말을 정말 엄청 호소력 있게 했더니 정말 그렇게 다들 당하고 산단 말이냐 이러면서 다들 많이 사기 당한다고 그렇게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공익을 위해서 예스를 하신 거죠.
저는 저 김현진 작가가 훌륭하게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 저기 저가 아주 그 예견을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학자들의 한 80% 90%가 김대중은 절대로 대통령이 못 된다 할 때 나는 된다 그러고 그랬고 노무현은 정말 그 대통령 꿈도 저가 안 했는데 아까 그 미국 대사관 얘기를 했는데 그 미국 대사관에서 저녁을 먹으라고 한번 오라고 그랬어요. 부부 동반 내가 중요한 정치인을 하나 함께 모시고 갈게 갈 때 괜찮겠냐 그래서 누구냐고 그래 괜찮다고 누구냐고 그래서 노무현이라고 그랬더니 노무현이 누구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가 대통령 선거 있기 2년 전인데 미국 대사관이 노무현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나는 노무현이 거기 가서 그 대사관 파티에서 내가 차기 대통령을 모시고 왔다고 잘 봐두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웃었어요. 농담인 줄 알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 야당의 후보자가 되니까 야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자가 되니까 제가 그때 런던에 근무할 때인데 전화를 하고 물어봐요. 그죠? 어떻게 2년 전에 그걸 알았냐고. 그래서 아니 뭐 정치학을 몇십 년 공부한 사람이 그것도 모르겠냐 그러고 흰소리를 했죠. 근데 윌리엄 골딩이라고 로드 오브 더 플라이스 써가지고 노벨상 그 받은 사람 저는요 한 20년 30년 전에 아, 이 사람 노벨상 받겠다 그랬어요. 그 로드 오브 더 파리 대왕 그게 처음 나왔을 때 그거 보고 노벨상 후보라 노벨상 될 거다 그랬는데 한 30년 후에 받았나 20년 후에 받았나 그랬어요. 또 그 오웨 겐사브로라고 있죠. 그 사육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 보고 이 사람 언제인가 일본 사람이지만 노벨상 받을 거다. 가와바다 야스나리도 그랬어요. 그런데 다 받잖아요. 앞으로 30년 후에 여기 노벨상 후보자가 여기 하나 있어요. 그래서 예, 그 책을 정말 아니요. 그 이거는 정말 이제 이거는 공식적인 엄명입니다. 여러 군데에서 이 소리를 했어요. 저 노벨상 받을 거다 그러고. 근데 저는 그 잘 봐요 사람을. 그래서 저 책을 그 뭐 억지로 답은 하더라도 출판할 생각은 정말 없었는데 안 하면 가만 안 둔다고 자꾸 막 그래가지고 아 우리나라 노벨 문학상 탈 사람 하나 그. 세이브 한다는 생각으로 그러면 그냥 출판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내기하십시다. 한 30년? 지금 이 양반이 30대 초니까 60대 아마 받을 거예요. 그래서 30년 후에 노벨상 안 받는다 생각하는 사람은 손들어 보세요. 그럼 내가 저녁 내기 100만 원 내기 뭐 내기를 할게요. 근데 봐요, 아무도 손을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노벨상 수상자 하나를 저 키우기 위해서 책이 이런 책이라도 쓰자 그러고 쓴 겁니다.
예, 한국의 노스트라다모스 라종일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편지에 예. 대한 대답 안 해주셨는데 그 편지를 섭외하기 위한 편지를 많이 쓸 때 거절당할 거 지금 기자님이 거절당할 거가 좀 거절당할 줄 알면서도
거절 안 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선생님이 강의 같은 거 많이 하는 비결이 뭐냐 이랬을 때 하루에 10통씩 나 이메일 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거절당할지도 모르는데 그 비결이 있냐고.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부를 시작할 때가 대학교 갈 때가 59년인데 그 졸업하고 이제 그 그때는 연구비 이런 게 우리나라가 주는 게 아무것도 없고 연구비가 외국에서 왔어요 주로. 그러려면 그 외국 세미나도 쫓아가야 하고 외국에서 하는 중요한 연수 그런 게 있었어요. 미시간 대학에서 하는 그 인터 칼리지 에이드 콘소시엄이라고 그런 게 뭐냐 하면 계량 정치학이라는 게 있는데 그 폴리메트릭스라고 기법을 미국이 주로 개발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수학 그 매트릭스 알제브라 이런 게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걸 미국 가야 공부를 하는데 우리 돈으로 못 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것들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편지를 10통씩은 써야 해요. 그중에서 이제 그 어떤 선배님이요. 사실은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국회의원도 되신 길승금 선배라고 서울대학교 저희 선배가 있는데 너는 어떻게 맨날 그리고 외국 초대도 잘 받고 연구비도 잘 받아오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선배 하루에 편지를 몇 통이나 쓰냐고 그때는 이메일이 없을 때거든요. 그랬더니 무슨 편지를 쓰냐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받지. 나는 적어도 하루에 10통씩은 편지를 쓴다고. 그중에서 10통을 쓰면요. 그 연어 회귀율이 0.02%잖아요. 10통 중에서 하루에 이제 1년에 10통을 쓰면 3650장을 쓰는 건데 연어 회귀율하고 비슷해요. 좋은 답이 오는 거는 대개는 나쁜 답이 와요. 참 훌륭한 제안이지만 우리 뭐 예산 사정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참 뭐 좋은 저건지만 이번에는 안 되겠습니다. 꼭 이런 답이에요. 그런 답을 좌절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 당연히 그런 좌절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꾸준히 10통씩 쓰면은 0.02%는 아 이번에 특별히 뭐 좋은 제안에 연구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고 그런 답이 와요. 그게 세상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전 선생님 노벨상 얘기 정말 몇 년 전부터 하실 때마다 김혜란 씨를 소개해주고 뒤로 빠져야 되겠다 그 생각을 정말 정말 많이 하는데 자꾸만 이제
박수까지 받고 그런 게 네.
20년 안에 타면 내가 한림원에서 첫 왈츠를 쳐주겠다. 내가 왈츠는 한 왈츠 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제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진짜? 이러면서만. 근데
네.
선생님 친구 한 분이 대놓고 노벨상은 아무나 타나? 앞에서 이러신 적도 있어요. 그래도 이제 우리는 굴하지 않고 연어 회귀율처럼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궁금한 것들 더 많겠지만.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사소한 구원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큰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네.
불꽃도 은밀한 라디오, 책과 삶,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되어 매주 한 번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만드는 데 수고해주신 분들, 진행의 김현진, 송기혁, 연출의 박성훈, 대본의 정윤영, 음향과 사운드 엔지니어링의 김일환, 촬영 및 편집 이한, 성우의 김은경, 원은정, 한글 서체 김성장, 로고송 박행, 그리고 구독하기 눌러주시는 여러분들입니다.